현 시대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관계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 바른 관계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바른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쌍방간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자신을 부인하며 그 말씀을 청종, 곧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나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뜻이나 생각을 말하고 구하고 그것만 옳다고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 이전의 세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인한 잘못된 관계로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만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리고 그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있던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시간에 뭘 봤죠?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다. 첫 번째로 한 것이 예배를 드렸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린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할 바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첫 번째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이 시점에서 처음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고자 하냐면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새로운 삶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지켜봐야 돼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려주실 때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주지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청종이라고 그러죠. 청은 들을 청이고 청종 종은 순종하고 따를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거기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반응이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대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주신다. 이르시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의도와 방향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라사대 하는 것은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가라사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라.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반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삶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인간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죠. 집이 없죠. 음식이 없죠. 해야 될 것도 많죠. 집을 지어야 되고 농작물도 심어야 되고 가축도 길러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쁩니다. 옷도 지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첫 번째로 그들이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이 예배를 드렸듯이 첫 번째도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하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합니다. 이전 세대를 보세요. 노아 이전 세대.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고 심판해서 홍수로 인해 대환란과 그 홍수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자예요.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과 연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니까 완전히 미치광이의 소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우리 저기 신약에서도 보면은 믿음으로 방주를 졌을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고 하죠.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는 그 믿음 없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분명히 전파했다라고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있죠. 말씀을 전파했다고 했는데도 그들이 그 노아의 전파를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말씀과 무관한 삶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전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뿌리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보세요. 이전에는 누굴 통해서 줬습니까? 에녹을 통해서 줬고 노아를 통해서도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사사시대에는 보세요.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관하게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 자기 뜻대로 살죠. 그리고 막 그 이방 족속들에서 압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울부짖습니다. 그 압제가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듣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게 사사시대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왕정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그 남의 나라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갔던 그 바벨론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주실 때는 그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온전히 인식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비틀어져서 잘못된 관계 속에서 결국 징벌받고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했지 않습니까? 노아 이전 시대가.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 후손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시점, 아주 중요한 시점이요. 그 시점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나의 뜻은 이렇다, 그래서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는 바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정하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처음보다도 사실은 중요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왜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주지되냐면은, 말씀이 주지되고 말씀이 중요시되지 않으면 말씀 아닌 어떤 인간적인 체험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1990년도 초에 다 그 어떤 그 휴거하고 뭐 종말론, 지구의 종말이 왔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얼마 안 있으면 재림하신다, 그래서 학교도 가지 말자, 그래서 아주 똑똑한 애들이 그 당시에 막 공부도 안 하고 아이비리그 붙은 고등학생들이 대학도 안 가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예언하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거기서 그 교회에서 모여서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 오셨다라고 말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근데 그 이단으로 정죄됐던 그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다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다 했어요. 자기들의 어떤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재림하십니다, 몇천 년, 아니 몇 년도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봤어요. 환상을 보고, 자기들이 방언하고, 자기들이 예언하고,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어떤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체험이라는 게, 말씀에 벗어난 체험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씀의 토대로 되지 않은 그런 신비적 체험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방언 예언이, 특히 이 방언은요, 기독교 교회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단 대책 연구 하시는 분들, 그런 데서 발표된 그런 조사 항목에 보면 이단들 가운데서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언하고. 그리고 이 방언이라는 게 이 이단들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종교, 예를 들어서 토속 종교, 샤머니즘,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라마 승교나 승려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데 가보면 막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합당한 체험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접하는 성도들이 인식해야 될 것이, 이런 방언이나 예언은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타 종교나 이단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가 성령님만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오지만 잘못된 거짓 은사는 성령님이 아닌 곳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으로부터 온 은사인가 방언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헷갈릴 때는 혼동이 될 때는 스탑하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것은 스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또박또박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우위에 두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그 어떤 체험을 더 쫓는 신앙보다 더 귀하고 바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쫓고 살아가는 그 중요한 위치에 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정말 말씀 아니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길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다른 거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살아나라고 구원 받으라고 영생을 받으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이 회복이 되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나만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들을 책임져야 할 역할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책임지게 합니다. 그것이 모세에게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지나서나 강론하라고 하는 이유가 1세대들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세대들을 책임져야 돼요. 사실 그래서 2세대들은 2세대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들을 세컨 제너레이션을 가리키는 자들은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2세대들을 가리키고 2세대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온전히 바로 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리키는 사람은 이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이 정립이 된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설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을 한 사람이 이 세대를 사실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잘못이 있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고 오류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 발생해도 잘못된 신앙이 어릴 때부터 스며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 고착화됩니다. 굳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론과 연관된 부분에서 잘못 해석이 되고 가르쳐질 때는 어떤 잘못이 되냐면 그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사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 구원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잘못 해석될 때가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단체에서도 병원에서도 의대를 나온 사람을 의사를 시키지 의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 돌팔이 의사를 누가 의사를 씁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간호대학 나온 사람들도 다 간호사도 간호사가 간호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대학에서 간호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간호사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 문제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단순히 해석상의 어떤 차이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자애를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신학을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세대, 지금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인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바로 하시는 여러분과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나왔던 말입니다. 그때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벌써 주셨어요. 그것을 아담에게 원하셨고 처음 인류의 시조들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복이었고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 명령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결국 불순종했고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며 이렇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계명을 주십니다.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을 원하세요. 번성하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노아 이전에 왜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징벌해서 심판해서 다 죽게 만드셨을까? 멸망시켰을까?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다 징벌해버렸을까? 거기에 우리가 봐야 돼요.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나온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는 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 속에서 온갖 모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그의 뜻을 이루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고기도 붙여주시고 너희를 이제는 무서워할 것이다. 예전에 무서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산동물도 주십니다. 이제는 동물을 식물처럼 먹을 수 있다. 옛날에는 베지터리언이었죠. 채식주의자로만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동물까지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저희들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동물을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그런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꼭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영어로 보면 given. 너한테 주어졌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이렇게 딱딱 주십니다. 주노라. 3절에도 너희의 산 동물을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고 주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계명도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생명의 존엄성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을 죽이면 그 생명을 취한 자한테 그 생명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살인하면 이런 거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려서 살인하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돼야 된다. 그 피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파괴할 수 없다. 죽여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계명을 주신지 아십니까?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살인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겠지 뭐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서 정말 enjoy life 그들의 삶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도 아벨을 죽였죠. 라멕도 보세요. 가인의 후손이라는 라멕은 거기서 그 창성을 일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노니 아직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강포와 포악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죄로 관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이 싫은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계명이라는 건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계명과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이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살인하는 것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과 축복과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 혹시 그런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계명을 주십니다.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할 때요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스트레이트하고 바른 관계를 하는 데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먼저 주셨죠. 그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청종하고 순종하는 바가 없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바로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 세대를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한테도 들었죠. 그리고 에녹한테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이 하나님의 관계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다녔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everything is okay 모든 것이 형통하다.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암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암만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지금 노아 백성들에게 노아 이후의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암만 바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말 때로는 씁니다. 때로는 외웁니다. 때로는 많이 읽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만 이게 다 쓸데없는 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귀중하고 묵상하는 거 귀중하고 쓰는 거 귀중하고 암송하는 거 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노아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을 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삶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삶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반응해야 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바른 관계를 원하세요. 축복보다도 바른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졌을 때 축복이지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요한 3서에서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지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는 거여야 되지 우리 영혼이 잘되지도 않는데 범사에 잘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하는 바가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느냐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될 부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순종해야 될 부분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enough하지 않다고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세 번째 언약을 하신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이들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한다고 말합니다. 언약, 커비넌트. 여러분 언약이란 말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커비넌트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베레트라는 말인데 이 언약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약속이에요. 약속, promise. 쉽게 말해서 뭐 조약, 계약, 계약 컨트랙 뭐 이런 말도 되지만 계약이란 말도 되고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 정말 이 홍수가 나서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순종도 중요합니다. 말씀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알아. 바로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알아. 그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언약이 왜 중요하기에 왜 약속이 왜 중요하기에 이 약속을 해 주십니까? 이 약속을 보세요.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약속하신다. 언약을 체결해 주신다. 근데 10절에도 보면은 이 언약이 어떤 겁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동물과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고 12절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자꾸만 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너희와 계속 내가 영어로 보면 I I now establish. I 계속 내가 13절에도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고 14절에도 내가 구름으로 15절에도 내가 나와 내 언약을 기억하느니 지금 언약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건요, 약속은, 계약이라는 건 고대 시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맺으면 여러분과 저가 두 사람이 같이 합의하여서 언약이 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그 언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건 무효가 되고 그 약속을 파괴하는 사람은 그 약속에 따라 언약에 따라서 보응을 받아야 돼요. 어떤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괴한 사람은,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거에 대한 응분의 보응을 받아야 되는 게 언약 파기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징벌이나 응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보시고 내가 다 언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분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분께서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시겠다요. 언약을 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인한 언약을 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과 쌍방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내가 이 언약을 체결해 주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나의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내가 이 언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모든 생물로 11절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않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죠. 15절에도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는 그 신실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그것만으로도 또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무지개까지 주시면서 영원한 자기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무지개 증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증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지개, 언약 이것들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 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은, 그 약속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이 언약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일방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시고 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던 이 언약을 체결해 준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도 또한 그분의 일방적이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희생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누구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바른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중보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